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19장 28절 말씀부터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 주나라 때 싸움닭을 잘 훈련시키기로 유명한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싸움에서 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명성이 주나라 선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선왕은 많은 재물과 예의를 갖추어서 그를 초빙한 후에 싸움닭을 전문적으로 훈련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기성자는 부족할 것 없는 환경에서 오직 싸움닭의 훈련에만 전념하게 됩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선왕이 기성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훈련은 좀 되었는가? 아직 멀었습니다. 닭들이 아직 허장성세가 심한 걸로 보아 아직 싸움을 시킬 수 없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조미 수식이 시작한 선왕이 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이제는 훈련이 되었는가? 안 됩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근처에 다른 닭의 기척만 느껴도 곧 싸우려 듭니다.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뒤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겠지 하고 또다시 불러서 묻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대답입니다. 안 됩니다. 아직도 다른 닭을 보면 노려보면서 여전히 지지 않으려고 기를 씁니다. 심기는 불편했지만 선왕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열흘이 지납니다. 선왕은 큰 기대 없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성자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좀 되었는가? 이제는 거의 되었습니다. 다른 닭이 싸움을 걸어와도 전혀 동요하는 기미조차 없으니 마치 나무로 만든 닭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덕이 충만하여 다른 닭들도 감히 싸움을 걸어오지 못하며 그를 보기만 해도 고개를 떨구고 도망칩니다. 훗날 선왕은 기성자가 기른 닭으로 대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싸울 줄 몰라 보이는 닭이 진정한 챔피언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납니다. 기성자는 훈련시킨 닭을 내보낼 때 과연 응원을 했겠나? 당연히 이길 테니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면 어떤 응원을 했겠는가? 궁금한 생각은 듭니다. 오늘 종려 고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또 우리 일주일 동안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은 한마디로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 싸우러 나가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나귀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는 승리자들이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승리자들은 말을 탑니다. 전혀 예수님의 모습에는 싸우려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지려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은 찬송하며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도 기성자의 지혜를 갖고 있었을까요? 싸울 줄 몰라 보이는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시니 분명히 이것은 승리의 징조라고 생각했을까요? 확실한 것은 이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러한 지혜, 기성자의 지혜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후에는 나중에는 갖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은연 중에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앞장서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앞장서셨는데 놀라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보통 때는 앞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앞장을 쓰십니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두 팔을 걷고 나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3년간 기다렸던 것에 때가 됐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앞장서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시던 예수님께서 엉뚱한 명령을 하시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아니 말을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시지 왜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당연히 로마 군대와 싸우려면 말을 타고 지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싸울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타십니다. 아마 나귀는 비틀거리며 무척 괴로워했을 줄로 압니다. 비틀거리지만 나귀는 나귀죠. 순순히 무거운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순간 나귀는 깜짝 놀랍니다. 세상을 떠나가라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 나귀는 평생 최악의 날을 맞이합니다. 무거운 사람을 태운 것도 힘이 든데 사람들의 함성에 귀가 터질 것 같습니다. 나귀의 고통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신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계속 제자들은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나귀는 괴롭게 이 찬송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처럼 이 찬송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또 있었죠?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찬송이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안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은 나귀를 타고 승승장구하셔서 모든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 가운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야 했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셨어야죠. 최소한 이것만큼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더욱 당황했겠지만 신난 사람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들 생각대로 뭔가 일을 벌이실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더 신이 나서 더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호산나. 그러나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실망시키십니다. 힘없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되십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호산나 찬송 소리만 외롭게 메아리 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동상이몽 가운데 찬송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찬송을 받으셨을까요? 그들의 생각대로 뜻대로 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셨으면서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구약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우리 이스라엘 왕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 왕국의 여섯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불완전하니까 몇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남왕국 왕이었는데 그때 북왕국 왕인 아주 악한 아합의 요청에 의해서 함께 이웃나라 길르앗 라목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낭패를 당하고 겨우 목숨만 살아서 남왕국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약해진 나라를 이웃나라에서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여호사밧과 남왕국을 치고자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도저히 할 힘이 없는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한 레위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한 다음에 오늘 본 말씀 첫째 말씀 20절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군대 뒤가 아닙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합니다. 많은 경우 군대가 앞에 나가고 뒤에서 이제 군악대가 나가는 것이 보통 전쟁의 스타일인데 여기는 군대 앞에 찬양대가 먼저 나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부르니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22절을 보면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데 하나님의 복병은 천사일 줄로 압니다. 그 외에는 거기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을 보면은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힘을 합쳤다가 나중에는 서로 쳐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송 후에 이루어집니다. 찬송 후에 천사가 복병이 되어 나타나고 끝내 적군들은 서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끼리 쳐 죽인다면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라가는 송축, 찬송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브라가 골짜기는 전혀 싸움에 준비가 안 된 나라가 대승을 거둔 유명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곳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브라가 골짜기 전혀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승리한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그냥 입성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은 그 찬송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임을 알려주는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전혀 싸울 줄 모르는 자가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현장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브라가 골짜기를 연상하며 찬송을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신학적으로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무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홀로 브라가 골짜기의 이야기를 당신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완성시키고 계신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두 장소가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바로 전혀 싸움에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대승을 거두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바로 온 인류를 브라가 골짜기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 돌들이 소리 지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은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들에게 이제 최고로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있는 곳이 바로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전혀 싸울 줄 모르는 군대가 대승을 거두는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돌들이 소리 지르지 않고 배겼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 싸울 줄 모르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만일 말을 타고 오신다면 잘 뛰는 사람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귀 타시고 천천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 뒤를 천천히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브라가 골짜기로 초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나라로 초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승리가 자꾸 멀어져 간다고 느끼십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힘을 잃어가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승리가 제일 가까운 때가 아닐까요? 새로운 힘이 가장 가까워 있는 때가 아닐까요? 우리는 바로 브라가 골짜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히 나귀 타고 오심을 통하여 당신의 브라가 골짜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가 완성해야 할 브라가 골짜기를 주셨으며 그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나귀 타고 오십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상상하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은 브라가 골짜기가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 콜트야드에 작은 못이 있죠? 예쁜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돌들은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 돌들은 사실 넓은 바닷가나 산에 있었던 돌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좁은 콜트야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들은 좁다 외치고 있을까요? 분명 오늘 종려 고난주의를 맞이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평소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르호봇, 넓다. 우리 콜트야드는 돌들의 찬송으로 인하여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종려 고난주를 맞이하여 돌들과 함께 찬송하십시다. 호산나. 아울러 우리들의 작은 삶의 골짜기에서 돌들을 본받아 찬송하십시다. 르호봇. 이 찬송을 부르도록 주님은 오늘도 나귀 타고 우리들의 작은 골짜기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거듭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요한이라는 우편 집배원이 살고 있었는데 매일 50마일을 오고 가며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어느 날 모래먼지가 뿌옇게 일어나는 마을길을 걸어가면서 생각에 잠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수십 년간 이 길을 오갔는데 나는 앞으로도 이 먼지가 나는 황폐한 거리를 오가며 여생을 보내야만 하는가? 정말 지루한 인생을 보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깊은 시름 속에서 걷던 그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합니다. 어차피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자.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름답게 만들면 되지 않겠는가? 다음 날부터 요한은 들꽃 씨앗을 주머니 속에 가득 넣어 가지고 다니며 짬짬이 틈을 내어 그 꽃씨들을 길가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봄이 되자 봄꽃들이, 여름에는 여름꽃들이, 가을이면 가을꽃들이 철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요한은 그의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보면은 브라가 골짜기로 완성시킨 것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꽃씨를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을 브라가 골짜기로 완성시키십시다. 우리의 좁은 골짜기로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오시고 계십니다. 찬송으로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우리들의 찬송을 안 부를 때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송은 부활의 꽃을 활짝 피우는 축복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여호사밧과 그 군대들이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 천사의 능력을 힘입어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도 모든 무기를 다 내려놓은 채, 아니 천사의 무기까지 다 내려놓은 채 홀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싸울 줄 모르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은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세계를 승리의 도가니로 변화시켜 주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주님, 승리의 기척이 보이지 않는 저희들의 삶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일어날 수 없는 연약함을 느낄 때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여 먼저 찬송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승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소서.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증거하는, 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소서. 겸손히 나귀를 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니 감사합니다. 나귀를 맞이하길 원합니다. 나귀 뒤를 따라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